요즘 저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기능적인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될까봐 굉장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좀 둔감해도 괜찮은 일에 엄청 예민하고 반대로 예민해야 할 것에 둔감한 미련한 목회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대가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가슴 아픈 제약들이 상상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도 깨어있기가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제약의 물길에 휩싸여서 떠내려갈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목회자가 악한 일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악한 일을 성도들이 하겠어요? 악한 일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지고 둔감해지면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이 둔감함 때문에 섭섭한 마음에 시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성도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조차도 싫고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것을 전혀 감지 못하는 둔감함이 그래서 나 혼자 즐겁고 뭐 이렇게 아주 둔감함 그 둔감함이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 또 반대로 별것 아닌 것에 둔감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게 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이 명성교회에 포크레인으로 첫 삽을 뜰 때와 첫 H빔 기둥을 세울 때의 감격과 그 마음의 각오와 그때의 그 열심은 누가 뭐래도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해버리라 아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6년이 흐른 지금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초창기의 그 정신은 손에 움켜쥐었던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언제 빠져나갔는지 서르르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3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몇 나라와 많은 인종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 스스로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같이 될까봐 두려운 생각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장 15절에는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늙고 초라하고 무디기가 거지없습니다. 둔하기가 거지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서 잘 보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자꾸 눕고 싶고 만사가 귀찮아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에 대한 이 기록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진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둔감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쇠약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주님 앞에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새로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늙은 나이만큼이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둔감해지고 아주 그 비둔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의 이런 모습 앞에 저는 늘 심히 두려움을 느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둔감해지지 않기를, 영적으로 살아서 예민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하고 찬송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고 처음에 제가 교회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고 찬송을 깊이 하면 제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가 막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에서 주로 많은 은혜와 영감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 대신에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93장의 찬송인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린데, 어떻게 노래를 찬송을 부른가 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재중에 빠지리. 재중에 빠지? 은혜를 간구하면 재중에 빠진대.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은혜를 간구하면 재중에 빠진다. 이게 어찌 된 거냐? 1절과 2절이 혼동이 돼버리고. 네. 이게 2절에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간구하면 이게 이제 예수를 떠나면 이거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주 예수 떠나서 하면 재중에 빠지는데, 그 은혜를 간구하면 재중에 빠지리. 헷갈려가지고. 혼자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도 귀한 교훈을 받고 해결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렇게 기억력도 혼미해지고 영혼이 우둔해지면, 1절, 2절, 2절, 1절에 오락가락 오락가락 해서 어처구니 없는 혼동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에 교훈과 함께 회개와 각성을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정확하게 잘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우둔한 영적 상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래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며 깨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자신 앞에 당도한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마의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난과 병마를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믿음을 북돋워주는 일에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병마와 또 다른 문제로 고통의 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절망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절망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해주고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은 깊은 절망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절망스러운 고통, 절망스러운 병,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서 이것을 뛰어넘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세요.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죠.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니까. 병에서 노임을 얻어 생명을 구출해 주신다는 것과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깊은 고난의 문제와 심각한 질병의 문제로 실망하고 절망할 때 그 절망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행복으로,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사무엘상 4장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4,000명이 그냥 몰살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젊은 청년들이. 망령자실한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패배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시 2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큰 패배였습니다. 군사 3만 명이 몰살합니다. 엄청난 전쟁의 패배로 절망적인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 즉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 전쟁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가 죽고 그의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산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예정일에 가까웠기에 아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태어납니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요.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광이 떠난 그때에 이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이가봇이라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곳에 실패와 패배와 빼앗김과 죽음, 절망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 3만 4천 명이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법궤도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절망적인 행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해법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죽음의 사장이 끝납니다. 죽을 사자 사무엘상 사장이 끝납니다. 이가봇이라고 해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통째로 하나님의 궤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왜 넘어졌을까? 큰 신상이 법궤 앞에 톡 이렇게 드러누워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머리가 뒹굴어서 문지방이 걸려있고 두 손목도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쳐져 있고 몸뚱이만 벗기 앞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나라 위에 엄중함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엄중한 진노로 블레셋 지경의 아스돗 성읍을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드 지방도 마찬가지였고 에글론 지방도 마찬가지로 병이 생기고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셔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전능의 능력으로 블레셋의 나라에서 블레셋을 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더 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블레셋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당하는 절망적인 고난보다, 우리들이 당하는 절망적인 질병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 분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구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래서 절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절망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대위인 베토벤은 그를 가르치던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라는 절망적인 핀잔을 들었던 사람,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멍텅구리는 이 세상에 처음 본다 라는 절망적인 비웃음과 책망을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1년 낙제를 한 낙제생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 디즈니랜드의 주인 월터 디즈니는 자기가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당신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우리 신문사에 도움이 별로 주지 못하니 그만두시오 라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셔서 깊은 절망을 뛰어넘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평판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고 무능력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절망에서 이들을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셔서 세상을 놀라게 한 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병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이것을 묶으면 절망 중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신은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절대 무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셔서 절망적인 상황을 형통과 문제 해결이 되는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항상 우리들의 일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절망적인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으라. 털어놓으라는 뜻입니다. 털어놔야 됩니다. 다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 털어놔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한테 가져와서 털어놔라 제발 좀.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다 털어놓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털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털어놓을 때 다 들어주겠다. 다 응답해 주겠다. 다 해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으리라. 해결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구했는데 안 되대요. 그런 분 계시면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종교 행위로서 그냥 해치우는지. 기도는 세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 또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나가면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을 가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네. 기독교 역사는 이런 변명에 걸맞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부흥이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보십시오.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지라.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가 믿음으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특히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바알의 섬길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해 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자행함으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던 왕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의 왕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하나님 닫아버렸습니다. 지상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가뭄과 기근과 가난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죠. 그리고 다시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땅이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와 꼭 같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절망적인 인생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해결책, 축복의 통로를 이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어떤 그,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깨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라고 나를 기억하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그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여기 보면요,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 말은 인생의 힘없는 절망 앞에 그 장벽을 뚫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나의 기도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괴로운 걸 다 털어놓은 거예요. 털어놓은. 틀어놓고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나의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은 운명에 있거니 하고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업체에서 마음의 온도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마음의 온도. 세대별로 연령층별로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 우리 체온은 뭐 정하여져 있지 않아요? 36.5도. 뭐 거기서 뭐 0. 몇 도씩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이거를 측정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는 영하 14도. 영하 14도로 나타났습니다. 와, 쌀쌀하고 냉랭하기 그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교인들조차도요, 이 오면 쌀쌀한 낯으로 들어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 교회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주 경직되고 마음에 아니 그냥 영하 14도 맞아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들어와. 그 찬송하고 좀 설교를 되면 얼굴이 약간 베이다가 또 나갈 때 또 찡그려지고 나가고 이렇게 돼 버려요. 영하 14도. 한 겨울 동토의 온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김정은이 저 새끼가 이게 싸워야 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뭐 나보다 나이 내 아들빨보다도 나이가 적은 새끼지 뭐.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가 뭘까? 몇 도일까? 무려 영하 24.5도로 나타났습니다. 때는 그냥 가장 낮게 나요. 대학 4년의 청년들의 마음 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마음 온도는 몇 도일까? 평균 온도보다 조금 낮은 16.6도로 나타났어요. 평균 온도가 14도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9.1%가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조사를 보고 우리들 모두가 참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마음에 근심이 많고 낙심이 많고 절망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로 내려간다는 거죠. 특별히 대학 4년 학생들 영하 24.5도. 영국의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생활했던 다니엘 튜터라는 분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제목이 참 특이하죠.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 책의 내용은 그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피로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이 책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이 외국 영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도전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아하, 우리가 오게 할 수 있는 희망, 바라는 희망을 오게 할 수 있는 길. 한나가 택한 것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을 받자라고 해서 나간 거죠. 해결을 받자.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구하리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영아의 마음의 온도를 영상으로 올려놓고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불통을 형통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카톨릭 신자로서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 여왕과 투쟁하면서 개혁 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오롯이 계획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개신교도를 얼마나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이 메리 여왕이요. 영국 메리 여왕. 영국이 천주교화 됐잖아요. 그 천주교도인 메리 여왕이요. 피의 여왕이라는 것은 개신교도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였기 때문에 피의 여왕이라 그래요. 이때 이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 여왕 밑에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미국 땅을 개척한 거예요. 이때 존 낙스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났습니다. 정면으로 났습니다. 그가 칼빈과 함께 제네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라며 그의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좀 영국으로 건너와 달라고. 그런 일을 하나님 부르심으로 알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돌아와 메리 여왕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로마 교회는 창녀라. 교리든 간섭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아, 대단한 존 낙스. 그 결과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선포대로 그 말 듣고 난 뒤 여왕이 시름시름 아파. 여왕의 몸에 중병이 들려있습니다.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존 낙스를 건드려서 그랬구나 생각해서 그를 옥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백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 말을 받은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기도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고난과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망에서 형통으로, 절망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절망을 뛰어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깊은 고난의 문제와 심각한 질병의 문제로 절망할 때 그 절망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고난보다 질병보다 더 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 바다보다도 여리고 성보다도 벌레새보다도 질병보다도 고난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절망적인 고난보다 질병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이것을 다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나가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도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과 질병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의 성공 인생이 되고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 가을에 깨어 일어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새벽 기도를 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